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키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 미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이런 결심을 밝히고 후임자를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현역 육군 중장인 맥메스터 보좌관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교체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에 이어 맥메스터 보좌관 교체로 행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의 추가 교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제 기자들에게 항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변화를 보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 역시 다른 생각들을 보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 세 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45분 동안 아베 총리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경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가 남북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미북, 북일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관계도 진전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돕기로 약속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이와 관련해 통화에서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평양 선언을 언급하며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대화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스톡홀름에서 스테판 레벤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레벤 총리실 대변인은 오늘 AFP 통신에 면담을 확인하면서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레벤 총리는 앞서 스웨덴 뉴스통신사인 TT에 스웨덴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어제 스웨덴에 도착한 뒤 마르고트 발스트롬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났습니다. 스웨덴 관리들은 여러 언론에 두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아직 리 외무상의 방문 결과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스웨덴 관리들은 리 외무상이 오늘 출국하려던 애초 계획과 달리 18일까지 스웨덴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어제 2016년 미 대선 개입과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19명과 단체 5곳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달에 기소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보총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스티브 무너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미국 선거 개입 시도 등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과 주요 기반시설 침입 등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에 맞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운 동구타 지역에 공습을 가해 3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단체들은 최대 2만 명이 동구타를 탈출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오늘 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동구타는 2012년 이후 반군이 장악해왔던 곳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러시아군은 하지만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대부분의 동구타 지역을 탈환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희윤지 주민들이 폭격을 피해 탈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수천 명이 피란길에 합류했습니다. 한편 터키군이 오늘 시리아 북부 도시 아프린에 폭격을 가해 18명이 숨졌다고 시리아 인권관 측소가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y will go into these talks.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을 합의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회담 준비 실무 그룹이 가동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해설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북 대화에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시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15일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려고 했던 건 현 행정부가 미국인 근로자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무역과 투자 협정들을 재협상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의 무역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호혜적이게 되게끔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를 개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백악관 참모진의 인사 발표에 따라 미북 회담이 6월이나 7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미국 정부 내부의 세부 준비 사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는 포괄적이고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역사적이고 성공적인 아시아 순방을 준비했던 백악관의 같은 사람들이 여러 정부 부처의 인재들과 분석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주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는데 그들을 보호한다며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군대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 국경에 미군 3만 2천 명이 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세라 샌더스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틸러슨 국무장관의 경질 등 인사 변동이 미북 대화를 앞두고 혼란이나 불안정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어떤 취약성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Certainly, I don't think there are any vulnerabilities here. The president wants to make sure that he has the right people in the right places for the right time.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자리에 앉도록 하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은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경계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회담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할 수 없으며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주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제한적 대북 선제 타격인 소위 코피 전략은 없다며 어떤 군사 행동이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I believe that they will go into these talks hopefully eyes wide open and that you know we continue to seek what we said all along a complete
해리스 사령관은 15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미국이 거듭 밝혀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과 계속 싸우는 것보단 대화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대화 자체에 긍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지나치게 낙관할 순 없다며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s we go into this, I think we can't be overly optimistic on outcomes. We'll just have to see where it goes.
아울러 김정은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주도 아래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과 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 존중받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I believe that he seeks security and he seeks respect and he seeks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under his leadership. Those are his ultimate game, ultimate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낸 이유와 관련해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압박 캠페인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이 대북 압박에 보다 협조적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 think in the past, China viewed North Korea as a way to pressure the United States. And all of that entails.
그동안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만 여겼지만 지난해부터는 북한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태평양 안정에 상당히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압박 노력을 간섭해 이를 망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I do believe they're trying to mess things up. I think they'll meddle. I believe that if the sanctions that are put in place over North Korea are too hard on North Korea, including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너무 심하게 부과되면 이를 완화시키려고 해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또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북 제재와 국제적 비난, 심지어 중국의 압박 증가조차도 아직까진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지하고 누구도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원하진 않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완전한 군사태세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반도 전쟁이 미국의 국방 전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장기전에 빠질 경우 중국과 러시아 등 더 큰 위험을 상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스 사령관은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낳겠지만 중국과 발생할 일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과 맺은 조약과 미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a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result in thousands of casualties.
Yes.
And I believe that China could be opportunistic.
또 북한에 대한 제한적 타격인 소위 코피 전략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no bloody nose strategy. I don't know what that is. The press have run with it. I'm charged with developing for the national.
국가 통수 기구를 위한 전범위에 걸친 군사 옵션을 마련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며 대통령과 국가 통수 기구가 지시하는 어떤 것이든 집행할 준비가 돼 있지만 코피 전략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군사 행동과 관련된 무엇을 해야 한다면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어떤 군사 행동이든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헤더 너우트 국무부 대변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미북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선 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 때문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너우트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the agreement that Kim Jong-un provided to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formation was presented to us, and so we are going forward.
노트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합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국에 제공한 것으로 이 내용이 미국에 전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완전한 신뢰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이번 만남도 계속 진척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ast I heard, we have not set a date yet, but we are operating in good faith.
날짜를 정했다는 말을 듣진 못했지만 신뢰를 갖고 추진하고 있으며 그렇게 나아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이 제기한 미북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에 대해 너무 가상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북 정상회담을 최대 압박에 따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brought the Kim Jong-un regime to the table. Now we are at the place where we can begin to have talks about having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김정은 정권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었으며 이로써 미국은 대화를 갖는 것과 관련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단순히 영내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다른 나라들과 북한 노동자 문제를 논의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money we believe goes into it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That is why we push this maximum pressure.
이 북한 노동자의 임금이 북한의 불법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고 이 때문에 최대 압박 캠페인이 강도 높게 가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은퇴로 인한 우려에 대해 조셉 윤 대표만이 북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무부 내에는 고위급을 포함해 다른 인사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이 합의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이 중심이 돼 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그룹을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개최 사실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더딘 발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가령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당선자가 확정된 지 일주일 넘게 지나서야 관영 매체를 통해 보도했었습니다.
네. 혹시 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은 미북 간 정상회담 성사가 결정된 직후에 공개리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가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서였는데요. 박성일 유엔 대표부 차석 대사는 이 이메일에서 이번 정상회담 결정은 미북 간 모든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의 일관되고 원칙 있는 입장과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일반 주민들에게 아직 회담 개최 사실을 알리려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일본 내 친북 단체죠. 조총련 기관지 미북 정상회담 기사를 보도했다가 삭제했다고 하죠.
예. 이 조선신보는 지난 10일 일정에 오른 조미 순회 회담 전쟁 소동의 종식과 평화 담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가 다음 날 삭제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아무런 공식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미국은 특별한 언급을 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미북 정상회담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큰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북한 나름대로 입장 정리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현재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매튜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주도하는 실무그룹이 구성돼서 정상회담을 준비 중입니다.
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책임을 지고 회담 준비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미북 정상회담 준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백악관을 중심으로 국무부와 국방부, 중앙정보국 등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모여서 회담 전반에 관한 사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14일 백악관 주도로 첫 실무그룹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례를 보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구성돼서 의제와 전략 수립,
네.
의전과 장소 선정 업무, 홍보와 취재 지원 등으로 분야를 나눠서 구체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당장 그 회담 일자라든지 장소가 관심사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죠?
예, 회담 일자와 장소는 미국과 북한이 협의해서 결정할 텐데요. 물밑 논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 관계자는 워싱턴을 선호하고 있음을 내비치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평양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판문점 개최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만 북한도 뭐 역사적인 회담이만큼 내부적으로 준비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보도를 한 한국 언론이 있습니다. 한국의 YTN 방송은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로 북한이 순회회담 상무조를 구성했다며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것은 첫 외교무대 데뷔를 앞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와의 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탐 가렛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외교위원회와 국토안보위원회 소속인 가렛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대화 시도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예방 타격 옵션을 내려놓지 말아야 한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북한에 군사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우세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렛 의원을 이주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nherently skeptical. However, I think that it's a constructive step. I think
본질적으로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단계라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과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안을 봐야 합니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걸쳐서 북한은 협조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군사적인 의제를 진전시켜 왔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합의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한 회의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내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줄 충돌만은 피하고 싶기 때문에 대화 시도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도 과거 김일성, 김정일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미북 대화를 상당히 경계하면서도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You know, you won't get anything you don't ask for. Now the probability of getting what you ask for may be low,
but 요구하지 않은 걸 얻을 순 없습니다. 북한에 요구한 걸 얻을 가능성은 낮겠지만 대화를 하는 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 북한과 안 좋은 경험이 있긴 하지만 단순히 이런 이유로 대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핵무력을 완성해가는 북한의 위협이 실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좋지 않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한 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눈감아주더니 경고만 남기고 임기를 마쳤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 문제가 끝났다고 했는데 사실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관여할 필요는 있습니다. 군사행동은 마지막 옵션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 북한의 행적을 고려할 때 군사 옵션은 계속 유지해야 하고요.
북한이 이번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No, I don't. But again, what are our options? Now, I have advocated publicly and will now.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옵션이 소진된 건 아닙니다.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미국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정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 대부분은 사실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절대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하고 싶다면 극도로 신중하면서도 군사행동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도는 해보자는 겁니다.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도 군사 옵션을 유지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늘리자는 말씀이시죠?
I think we need to try to empower the people of North Korea. It's a tough one because obviously China does not want South Korea.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입니다. 중국이 한국의 압록강으로 진출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은 북한 난민들이 중국과 한국으로 이동하지만 북한에서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서양의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급성장하면 난민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겁니다. 북한에 대한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 주민들에게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메시지를 더 적극적으로 전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부패하고 망가졌으며 주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 목숨까지 빼앗는 결과를 부르는 체제라는 걸 전해야 합니다.
비핵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이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when we do this, we're not doing it bilaterally. And we would be wrong to do it bilaterally. The United States and Korea should talk.
미국은 북한과 독자적으로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목표는 북한 주민들이 두려움 없이 독립적인 개인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데 둬야 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장이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돼 미국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폼페오 지명자는 중앙정보국장을 지내며 북한에 대한 예방타격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Well, I'm a great supporter for preventing war, but I won't take anything off the table, right? And I don't think that
저도 예방전쟁을 지지합니다. 어떤 옵션도 테이블에서 내려서는 안 됩니다.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돼도 군사적 방안과 관련해 다른 사고방식을 보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으로 동료들을 잃은 적이 있어서 어떤 군사 충돌도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대북 군사 옵션을 배제해선 안 됩니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북한은 행동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지명자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겁니다.
폼페오 지명자가 국무장관으로 임명되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I think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dictating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 think that Secretary Pompeo.
미국의 대북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폼페오 지명자는 틸러슨 장관과 같은 지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이끌도록 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미국의 대북 정책엔 어떤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m afraid that the game here for the North Koreans, obviously we know there's a miniaturization race, right? To get their nuclear devices.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완성시킬 시간을 버는데 미북 정상회담을 이용할까 우려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방어 능력은 북한에 압도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도 북한과 대화는 일단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는 상황이 되면 대북 군사 옵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탐 가렛 하원 의원으로부터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시각과 대북 정책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됐습니다. 오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이 15일 공동으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제37차 유엔 인권 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7쪽 분량의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유린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의 국내외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과 범죄를 인정하고 모든 인권 유린과 범죄를 중단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과 고문, 성폭행 등 수용소와 관련된 모든 인권 유린을 중단하고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 정치범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감자들에게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견 등 보호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농르플루망 원칙, 즉 난민을 박해가 기다리는 나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존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와 다른 인권 유린의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가와 유엔 기구, 시민사회 단체 등에게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에 협력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엔 총회가 지난해 채택한 결의안에서 안보리의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계속 고려하도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 규명과 처벌 작업과 관련해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이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결의안 초안은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가 마무리되는 오는 23일에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12일 열린 회의에서 일본이 유럽연합과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Japan along with the EU will submit the annual resolution on the DPRK's human rights situation. We expect that this will
실제로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미국을 방문한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입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의원은 대북 제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15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과 만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정권을 계속 압박하는 제재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논의에서 더욱 명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동맹을 강화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감사하지만 함께 협력해 대북 압박을 계속 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강경화 장관과 면담한 뒤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약속을 한 뒤 이를 어기는 오랜 행적이 있다며 반드시 이런 반복적인 행태를 깨트려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경제적 압박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며 김 씨 정권에 필요한 경제적 압박을 마침내 가하는데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공통된 가치와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시각을 공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밀가루 수입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6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1월 중국으로부터 총 32,682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838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39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전달인 12월 23,610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서도 38% 증가했습니다. 곡물별로는 밀가루가 전체의 96%인 31,452톤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분 1,050톤, 쌀 180톤 순이었습니다. 특히 밀가루 수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 193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16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이 2017년 가을 수확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가을 수확 이후 곡물 수입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월 곡물 수입량이 3만 톤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원장은 무엇보다 밀가루 수입이 급증한 것은 대북 제재로 인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주요 수출품, 주로 이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 섬유, 수산물, 뭐 일부 농산물 등등 이제 그것까지 사실 다 포함되는데 그런 수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장에서 그 활력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기대해서 이제 그 생활하든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수입이 감소하고 또 일부는 그 이제 그게 이제 제대로 시장 유통 활동이 안 되니까 다른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업종이 바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음식 쪽으로. 그러니까 음식이라면 자연히 이제 그 원료가 되는 게 이제 밀가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이 이제 동시에 나타납니다.
권 원장은 또 북한에서 여유 있는 주민들이 빵이나 피자 등을 선호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식량이 부족해 곡물을 비축하기 위해 수입을 늘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비축을 하려면 그 비싼 밀가루를 갖다 수입해서 비축할 이유도 없고 더군다나 또 보존 기간이 짧은 밀가루를 갖다 한다고 하는 그런 잘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비축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강냉이 옥수수 값이 싼 밀가루 절반값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냉이를 수입해가 비축을 해야지 왜 그 밀가루를 갖다가 비축하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권 원장은 지난해 쌀과 옥수수 등 주요 작물 수확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 FAO는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가을 140만 톤의 쌀을 생산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 2016년 170만 톤을 생산한 것에 비해 18%가량 감소한 규모입니다. 권 원장은 다만 북한의 중국산 곡물 수입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월 총 2,267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0% 가까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VOA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저희 VOA 방송은 3월 25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은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새벽 방송은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고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러시아에서 오는 일요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모조 상품과 불량품을 엄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과 강요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에서 대선이 실시가 되는군요.
네, 6년 임기 대통령을 새로 뽑는 선거가 러시아 전역에서 일요일인 오는 18일에 있습니다. 푸틴 현 대통령이 다시 입후보했고요. 이 밖에 7명의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후보도 많고요.
네.
최근 러시아가 여러 가지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대선 과정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대선에 8명이나 후보가 나왔네요.
네.
어떤 후보들이 나왔는지 좀 몇 면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러시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인데요. 크세니아 소브착, 올해 불과 36살입니다.
네.
예, 방송인 출신으로 대중적인 인기 인기가 높고요. 또 제1야당인 공산당이 공천한 파벨 그루디닌 집단 농장장, 그리고 극우 민족주의 성향인 자유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대표 등이 주요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푸틴 대통령의 재선이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예, 러시아 현지는 물론이고 외신들도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경쟁자이자 러시아 최대 야권 지도자였던 알렉세이 나발리가 이 전과 문제로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대중의 관심은 푸틴 대통령이 과연 몇 퍼센트의 득표율로 재선하느냐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 측은 이 70, 70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예, 투표율 70%에다가 득표율 7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이 새로운 임기의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인데요. 이 같은 계획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부치옴이 이달 초에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응답자의 69%가 푸틴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고요. 나머지 후보 7명은 모두 10%에 못 미치는 지지율에 그쳤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번이 네 번째 임기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에 보리스 엘친 대통령의 사임으로 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됐던 푸틴 대통령은 첫 대선에서 이겨서 이듬해 공식 취임했고요. 2004년에 집권 2기를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대통령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에 다시 대통령이 됐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4선입니다. 집권 1, 2기 당시에는 4년이었던 대통령 임기가 지금은 6년으로 늘어서 2024년까지 최고 지도자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네, 4년 임기 두 번에 6년 임기 두 번이 되면 대통령직을 20년이나 하게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러시아 현대사에서 두 번째로 장기 집권자가 되는 건데요. 푸틴보다 오래 집권했던 사람은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까지 30년 이상 통치한 이오시프 스탈린,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뿐입니다.
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높은 지지를 유지하는 뭐 비결, 이유 뭘까요?
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이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포위당했다는 이 러시아 국민들의 피해 의식을 자극해서 강력한 지도자상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국제 정세를 활용해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는 건데요. 과거 냉전 시대 미국에 맞서서 이른바 양강을 이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러시아인들이 강한 지도자를 원하게 됐고,
네.
예, 그게 바로 푸틴 대통령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에 대해서 그 다른 나라 쪽들의 제재가 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어제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해킹 등으로 개입한 러시아인 5명과 단체 5곳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고요. 바로 전날에는 영국 정부가 스파이 독살 기도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외교 인력 23명을 추방하는 등의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네.
예, 특히 이 사건에 대해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네 나라가 러시아 당국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자, 중국에서 모조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게 됐다고요?
네, 리커창 중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본회의에서 위조, 불완전, 불량 상품의 제조와 판매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오늘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예, 이 같은 총리의 방침에 따라서 중국 당국은 즉각 신고 접수 등을 위한 전담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가짜 상품을 만들고 파는 일이 그렇게 많은가 보죠?
예, 사실 중국에서 모조품을 만들어 파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일부 업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제품들의 기능이나 모양을 무단으로 베껴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한데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을 이른바 이 복제품의 천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가짜 상품이라든지 비슷한 물건을 만드는 대상도 아주 다양해서요. 작은 손가방, 손목시계, 옷, 가전제품부터 자동차까지 있습니다.
네. 저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청바지를 비롯한 옷가지를 만드는 미국 회사죠. 리바이스사가 중국 업체의 복제품 제조에 맞서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주요 경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리바이스사는 중국 업체 두 곳이 이 청바지 디자인을 베껴 만들어 팔았다고 소장에 적었는데요. 리바이스의 상징인 이 뒷주머니에 이 곡선 자수를 똑같이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네.
네, 리바이스 측은 가짜 상품들을 전량 폐기하고 이 4만 7천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내는 한편 현지 지식재산권 발행물에 업체 이름을 올릴 걸 해당 중국 기업들에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 회사가 소송까지 냈는데 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위반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실태를 조사하라고 미국 무역 대표부에 지시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두 갈래로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첫 번째는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두 번째가 강제적인 기술 이전 요구입니다. 지식재산권이라니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을 아우르는 개념인데요.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미국 기업들의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베껴 만들거나 첨단 기술을 도용하는 일이 많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파악이 됐습니까?
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이 수출하고 있는 각종 위조 상품과 불법 복제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의 침해 규모가 연간 6천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가 해마다 미국의 수백만 개 일자리와 엄청난 달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사가 끝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실태 등의 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 대응책을 발표할 걸로 주요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해당 분야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계속해서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전격적으로 경질된 이후에 대규모 인사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발언을 했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아일랜드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인사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네.
예,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인사 개편이 있을 거라는 언론의 보도는 과장됐다면서도 항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서 인사 개편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 가운데 그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 또 CNN 등이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맥메스터 보좌관을 경질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겁니다.
네, 경질 대상에 왜 맥메스터 보좌관이 포함됐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맥메스터 보좌관이 일하는 방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이란 핵 문제 등 몇몇 현안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큰 것도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욕감을 주지 않고 이 맥메스터 보좌관을 경질할 방법 또 시기를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밤에 인터넷 트위터에 이런 보도와는 달리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백악관 안보 진영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맥메스터 보좌관 지금 군인이시죠? 현역 군인?
네, 현역 육군 중장입니다.
네. 맥메스터 보좌관 외에도 백악관 참모 또 강요 중에 경질설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존 케일리 백악관 비서실장,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그리고 데이비 설킨 보훈부 장관 등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세션스 장관이 그 이미 경질된 틸러슨 국무장관과 함께 교체 대상으로 가장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해 이 러시아 스캔들 조사에서 스스로 빠져서 이 결국 특검이 구성되는 실마리를 줬다는 이유로 예, 트럼프 대통령 눈밖에 난 걸로 알려졌죠.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도 세션스 장관을 비난했었는데요. 하지만 세션스 장관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켈리 비서실장은 왜 경질설이 나오는 걸까요?
예,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백악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켈리 비서실장의 잦은 직언이 트럼프 대통령을 화나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신문은 또 보복 관세 부과에 대한 이견으로 켈리 비서실장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함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좀 여쭤보죠. 네. 카슨 장관, 설킨 장관, 왜 이분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예, 다 개인적인 문제들인데요. 카슨 장관의 경우는 3만 달러가 넘는 만찬용 식기를 주문한 걸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고요.
네.
예, 설킨 장관은 출장길에 아내를 데려가서 관광을 다녔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구설에 올랐었습니다. 그 밖에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베시 디보스 교육부 장관도 경질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규모의 인적 개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백악관 쪽에서는 이런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샌더스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관련 질문을 받긴 했는데요. 인사 개편 가능성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참모나 강요로 항상 가장 적절한 사람을 기용하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인적 개편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점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10도, 남포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에는 10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2도, 낮 기온은 7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10도입니다. 강계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구름 많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0도, 낮 기온은 8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1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2도, 낮에는 1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북도 구름 많습니다. 함흥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4도, 낮 최고기온 9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9도, 원산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영상 7도로 예상되고요. 청진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상 7도, 삼지연은 아침에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상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해상도 구름 많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5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3월 16일 금요일 밤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VOA World News.
뷰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도록 단계마다 긴밀히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과정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게 한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4월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면 이어서 개최될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분위기를 잘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의 실패에서 비롯된 우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아직 정상회담, 정상통화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명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앞서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미한일 세 나라가 계속 긴밀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45분 동안 아베 총리와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가 남북 정상회담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미북, 북일 관계도 개선해야 남북 관계도 진전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돕기로 약속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최대의 압박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이달 말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북한의 고위급 회담을 공식 제안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북이 이미 합의한 한국 측 예술단과 태권도 시범단의 평양 방문 공연을 다음 달 초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임 실장은 또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3-40명의 자문단을 위촉회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은 4월 말 판문점에서 열립니다. 북유럽 국가 스웨덴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스톡홀름에서 스테판 레벤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레벤 총리실 대변인은 오늘 AFP 통신에 면담을 확인하면서 하지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의 스웨덴 방문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레벤 총리는 앞서 스웨덴 뉴스통신사인 TT에 스웨덴이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리 외무상은 어제 스웨덴에 도착한 뒤 마르코트 발스트롬 외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 오전에도 다시 만났습니다. 스웨덴 관리들은 여러 언론에 두 사람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아직 리 외무상의 방문 결과에 대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교체키로 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등 미 주요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이런 결심을 밝히고 후임자를 물색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현역 육군 중장인 맥메스터 보좌관을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 발표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교체를 발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제 2016 미 대선 개입과 사이버 공격 등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19명과 단체 5곳으로 로버트 뮬러 특검이 지난달 기소한 러시아인 13명과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정보총국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오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가까운 동구타 지역에 공습을 가해 31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인권단체들은 최대 2만 명이 동구타를 탈출한 가운데 러시아군이 오늘 이 지역에 공습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는 7년에 걸친 내전으로 40만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1,200만 명이 피란을 떠났으며 이 가운데 560만 명은 해외로 탈출했습니다. 이상 VOA 세계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